때에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우리 죄인인 사람이 제출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이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0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은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그래서 거울과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뭐 방이나 화장실에 있는 그 벽면에 붙여있는 거울을 보고 한번 이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간밤에 자고 일어났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죠?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이렇게 깨재재합니다.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거죠. 거울을 본 사람들은 지금 내 머리가 이거 너무 부시시하다, 이렇게 교회 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자기의 어떤 수치를 깨닫는 데 비해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헝클어진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본다 그래서 그 보는 행위가 그냥 우리를 자동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이 눈곱에 띄어있는 것을 떼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알게 해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본다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써주는 하나의 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환자분의 병이 이러이러한 병입니다라고 진단만 해줄 뿐 그 질병 자체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죄인에게 내린 진단서가 오늘 3장 23절 말씀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 앞에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죽음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살아서도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형벌을 안다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정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한글 성경 보시면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경우에만, 근데 그런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21절을 통해서 이제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길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21절 봅시다. 이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전부터 증거해온 길이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증거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또 하나의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길이 뭡니까? 22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인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완전 무결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철학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로도 주지 못했던, 신이 요구했던 완전 무결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 하나로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 다 봐도 결국에는 착하게 살고 선을 쌓고 공로를 쌓는 데서 의롭다함을 얻거든요. 심지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은 율법의 방편이 아니라 또 다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미국에서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 그 과정이 이전보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좀 차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 시민이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22절 맨 끝에 두 단어 보시겠어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이처럼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라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면 그 와이프, 아내랑 자녀들은 사회의 완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먹고 살 일이 막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논밭에 물을 대는 그런 관계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이 농작물들이 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은행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빚을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노예로 한번 팔려나가면 한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가 평생토록 일해도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의 목숨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지불해 주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 2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몸과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시고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로우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27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와 지역에 유익을 주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결코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값없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표준의 스탠다드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 의로우심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선포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여기에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따금씩 저에게 찾아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러브레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죄인들을 지독히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하실 죄가 없고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들을 수도 없이 짓고 우리 스스로가 봐도 정말 죄뿐인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이것이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